이 시간에는 성경 출애굽기 2장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2장 1절 레위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숙가에 거닐 때에 그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의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10절까지 봤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1차에 이렇게 수양에 오셨는데 또 금방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점심 때 이렇게 보니까 이쪽 옆에 건물에서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 이제 세례를 줄 때 저 밑에 강에 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안내실 알죠, 그죠? 안내실 그 밑에 이제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세례조로 들어갔는데 이 수영장에 이렇게 얼음이 딱 끼어 있었었는데 그 얼음을 깨고 그 얼음을 걷어내고 거기 가서 이제 여러 명 세례를 하고 나왔는데 다리가 얼어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옷을 못 갈아입겠는 거예요. 다리가 안 굽어서. 근데 어제 보니까 옆에 건물에 아주 물도 따뜻하게 해놓고 해서 아주 편리하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명 또 이렇게 구원 받은 분들이 있을 텐데 참 이 구원이란 게 너무 큰데 우리 정말 이 구원 이 하나를 받는 것이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그런 계기가 되고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냥 죄가 없어졌구나, 지옥 안 가는구나 뭐 이제 그 정도 수준에 참 머물렀었는데 저희 집안은 좀 세상적으로 보면 저희 집안 식구들이 참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저희 집안이. 저는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참 감사한데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몇몇이 구원 받은 분들이 있지만 또 아직 가족들 중에는 구원 안 받은 분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누님이 뇌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 뇌의 숨골이라는 곳에 종양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한 2mm 정도 되는 종양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종양을 서울대학 병원에서 레이저 수술을 했어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그 잘못되었는지 후유증으로 이제 턱의 이 하악골 쪽에 계속해서 여러분 막 전기 충격이 오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이 너무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 처방을 해줬어요. 진통제, 아주 강한 그런 진통제를 처방을 해줬는데, 또 그 약을 오래 먹으니까 그 약이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켜서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또 조금 줄이니까 또 이렇게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밥을 이렇게 씹는 것도 어렵고 음식도 못 드시고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그 다음 단계로 뭘 했냐 하면, 이제 여기에 어떤 그 시술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나가는 그 신경선에다가 이렇게 마취제 같은, 강한 마취제 같은 걸 주사해가지고 이제 6개월을 그 이제 그렇게 문제 없이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취제를 그 투여해가야 하는 그 시술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저희 누님이 그래서 한 8년, 9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6개월 금방 지나면 다가오고 하니까, 야, 내가 이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너무 위험한 수술이어서 국내 어떤 병원에서도 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데, 딱 이제 한 분이 한번 해보자 하는 의사가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그 이제 이분마저 이제 그 퇴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누님이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에 갔더니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막 한 그 뭐 한 달 정도 식사도 못 하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위 사람들은 다 말리죠. 가족들도 말리고 친척들도 말리고, 왜냐하면 이게 죽거나 뭐 반신불수가 되거나 또 언어 장애가 오거나, 왜냐하면 그 뇌의 뭐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뇌의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수술해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 보니까 너무 이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은 아예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가족들끼리 그 제주도로 마지막 여행도 다녀왔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가 가서 저희 누님은 뭐 이렇게 복음 같은 거 듣는 건 너무 싫어하고, 전에는 한번 이렇게 그 체육관에서 박 목사님 성경 세미나 할 때 초청을 했어요. 한번 누님 갑시다 했더니, 저희 누님 저를 굉장히 그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밥상을 바로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잘 못하는데, 제가 저희 가족들이 좀 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막 한쪽으로는 소망이 넘쳐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저희 누님에게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가족들 누나를 사랑해서 또 아이들 뭐 딸들 아들들이 엄마 수술 잘 받아야 돼.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잘 받기를 원할 뿐이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죽을 확률이 뭐 90% 이상 되고 하는데 의미가 없죠. 그래 매형도 남편 되는 매형도 정말 수술 잘 되길 바라고 가족 되는 우리도 수술이 잘 되길 바라지만 사실 그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누님을 안전하게 하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그럼 의사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의사도 뭐 책임 안 지죠. 그렇죠? 각서 다 받고 해서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의사도 자기의 어떤 그 의학적 지식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여러분 의사가 책임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누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된다. 하면서 우리 선교회 박모사님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 있죠.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또는 수도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했더니 정말 저희 누님이 억지로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구원이 정말 작게 여길 때가 참 많은데 이 구원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제가 그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듣죠. 다 전하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병원에 갈 때 또 제가 편지를 썼어요. 진짜 오랜만에 편지 써봤어요. 군대에서 한번 편지 써본 것 같은데 6장인가 썼어요. 복음을 다시 다 정리를 6장을 써서 이거 잘 읽어보고 그래 정말 수술에 임해라 하니까 이제 그러겠다고 믿어지냐고 하니까 믿어진다고 하면서 수술을 받았어요. 참 감사한 게 수술을 받고 났는데 아무런 후유증이 없어요. 그 뇌 중간에 있는 그 이밀이 된 것을 끄집어냈는데 뭐 살짝만 뇌는 건드려도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올해 몇 달 전에 이제 저희 매형이 저희 누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누님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그 매형이 저희 매형이 이제 그 여기 폐에 허파에 그 빵꾸가 났대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요즘 그런 빵꾸 난 걸 떼우는 기술이 있대요, 여러분. 무슨 자동차 바퀴도 아닌데 그걸 또 떼우면 괜찮아진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거길 또 떼우니까 옆에 또 빵꾸가 나고 떼우니까 또 빵꾸가 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하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야, 이분은 폐 전체가 다 그냥 막 터지기 직전이어서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병원에서 이제 우리는 할 게 없다고 나가라 한 거예요. 전부 뭐 진짜 저희 그 누님 댁에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죠. 어떻게 서울에 연락을 하니까 어느 병원에서 한번 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지방에서 서울까지. 그래 뭐 저희 명은 전혀 뭐 그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고 이제 그런데 저희 누님에게도 이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그 누님도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그 남묘 호랑개교 믿어요. 그래서 절대 안. 그래 이제 몇 차례 복음 전하고 그래도 뭐 잘 안 듣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앉혀서 서울로 모시고 가면서 복음을 좀 쭉 전했어요. 신기한 게 막 저희 누님이 그렇게 안 듣다가 야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야기해 준 거 그거 빨리 이야기해 줘라 너희 맹한테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매형 매형 너희 도울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도울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면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매형도 벌써 마음에 사망이 온 거죠. 그 말도 잘 안 하고 말 수도 없고 그런 분인데 믿어지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씻어놨다면 씻어놨지 하면 그것만 해도 진짜 큰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또 제가 모시다 드린다고 했어요. 그 병원에 가면서 또 복음을 한번 전하고 그런데 저희 명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나이가 거의 70 되셨는데 다시 그 뭐 선반 뭐 이런 거 하시거든요. 다시 그 이제 직장에 나가고 건강하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여기는 뭐 이번 주에 구원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구원 받은 지 오래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구원이란 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를 가지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럼 정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안식해 하고 안식일 되면 여러분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식일이 그 짐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 짐을 대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정말 구원이란 것을 통하여서 우리하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면 우리의 짐이 예수님이 짐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이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겁니다. 안식일날 어떤 짐이든 내려놓아야 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구원받은 지도 참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처음에 제가 구원을 받고 한 1년 동안 핍박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수양에 오면 둘러앉아서 그룹 교제를 하는데 그 그룹 교제할 때 구원받았던 분들이 아 저는 구원받은 10년 됐습니다. 또 어떤 12년 됐습니다 하는데 제가 막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 얼마나 존경스러웠던지 몰라요. 1년이 뭐 워낙 저 핍박이 심해가지고 길었거든요. 제 마음에는. 그런데 저도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또 사역을 한 지도 적은 횟수를 한 게 아니고 오래 했는데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어떻게 또 경험하는 것도 많고 뭐 일도 하고 하니까 전 제가 구원받은 그런 연수에 따라서 제 신앙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자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고 뭐 자라긴 자랐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라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자기의 신앙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참 어렵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보니까. 그런데 혼자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뭐 그래도 뭐 크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착각 속에 살았는데 정말 믿음의 종들 앞에 가까이 있고 자꾸 드러나고 늘 이렇게 또 조율을 해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신앙이란 게 내가 알고 전혀 다른 나를 보겠는 거예요. 정말 어리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사고도 못하고 고집도 세고 마음도 또 굳어있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뭐 다른 것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떤 부담스러운 일들을 보면 자꾸 피하고 싶고 어려운 일 보면 외면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에서 막 서러워하려고 그럽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하면 하여튼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의 종들을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아무도 여러분 그 골리앗하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하고 싸우라고 누구 아무도 시킨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다 말리는데.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뭐 소년이고 사실 갖춘 것도 없죠. 그 무슨 무기를 갖춘 것도 아니고 또 갑옷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전쟁 연습을 계속해서 뭐 칼을 잘 쓰거나 창을 잘 쓰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소년인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뭐 조금만 부담스러운 거 있으면 막 전전긍긍하고 그런데. 그런데 또 이 다윗은 여러분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결과를. 그럼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니 사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깁니다. 제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면서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또 건져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46절로 좀 넘어가 보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이미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아주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내 전쟁을 대신 싸워줄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나하고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이런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주 견고하죠,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형편이 오면 또 그 형편이 너무 크면 거기에 또 휘말려 가고, 그러면 그런 게 잘못된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코로나 오기 전에 그 저희 선교회 워낙 또 이렇게 일들이 많고 하니까 월드캠프에 따라 다녔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있고 지금도 자주자주 기억에 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한번 남미 쪽에 그래 월드캠프에 따라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나라에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진짜 한국에서도 보기 드물 그런 아주 좋은 극장을 잡아놨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인데 하는 걸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나라에도 도로에 막 폐타이어를 쌓아놓고 거기 불을 붙여놓고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싶은데, 뭐 그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 다녔는데, 여러분 이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거기에 있는 이 이제 노조, 그 일하는 그 이제 기술자들 노조가 이제 형성돼 있어서 그 노조하고 극장 측하고 이제 그 데모 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뭐 이 월드캠프가 다가오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별별 짓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다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좀 짧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식사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길게는 다 이야기를 못 하지만 정말 저도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급하니까 막 그 노조 위원장도 찾아가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절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날짜가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월드캠프를 시작해본 게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 한 1,000명 이상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극장 안에 불을 안 켜줘요, 여러분. 그 전구 담아 요만한 걸 하나 저 공중에 켜놨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도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월드캠프 준비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웃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마이크도 안 갖다 줘가지고 이제 교회에 있는 마이크를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대에 뒤에 막 많은 그런 뭐 물건들이, 지저분한 물건들이 있어서 이 막인따나 닫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줘요. 여러분 그 캄캄한 거기에서 월드캠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그래 여러분 그때 이제 막 비행기 타고 그 뭐예요 합창단이 넘어오고 박 목사님이 오셨어요. 박옥수 목사님. 아 진짜 뭐 지구머니 땅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냥 이게 좀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더라고. 그 저희들은 뭐 거의 사망이 마음에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께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이 노조척하고 여기 이제 극장차하고 계속 이 싸움이 돼가지고 절대로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 모든 걸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쭉 했는데 방호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막 꾸중듣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주 환하게 웃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다 되게 되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목사님 몇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지. 그런데 여러분 한 30분 지났는데 그 국장 측하고 노조 측하고 타협이 됐대, 타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하지 어제. 어제만 했어도 다 이렇게 수습했을 텐데.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불도 없는 캄캄한 데서 앞 사람 얼굴도 분간 안 돼. 거기서 다 되게 되어 있어. 이 말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야, 진짜 목사님과 저의 차이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고한 거예요. 야, 우리 선교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뭐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여기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거지. 진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30분 정도 있다가 거기 됐다고 하더니 거기에 막 다 그냥 출근해가지고 담배만 피고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확 몰려오더니 막 금방금방 하는데 뭐 순식간에 그 뭐예요 무대를 쫙 다 만드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큰일 앞에 서면 없고 흔들려 버리고 하는 날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어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신뢰를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절 저가 돼지 먹는 지엽녀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아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 일컬는 감당치 못하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여러분 탕자가 빨리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주려 죽을 것 같아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전에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기가 아버지께 한 허물이 생각이 나고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사단도 제 마음을 꼭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다 뭐 똑바로 사는 사람 없는데 저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많고 육신적인 것도 많고 그런데 이 탕자의 마음에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했던 일, 자기가 행위가 보이니까, 자기의 허물이 보이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고 신뢰가 세워질까 봐 우리 마음의 그 믿음의 통로를 차단시키고 끊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도 그러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은혜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많이 행위에 그런데 영향을 받고 내가 잘못한 일, 내가 정말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그런 일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그것을 정확하게 사단이 송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그 통로를 차단하고 끊고 그런 공격을 계속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 그런 이론적으로 다 아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이 날 돕겠다 하는 마음보다도 다른 방법이 생각나고 다른 수단이 생각나고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지. 아, 하나님이 계셨지. 아, 예수님이 계시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를 한번 좀 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11절을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럼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타락한 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 마음에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 고린도인들 마음 안에서는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서는 아무런 좁아진 것이 없고 활짝 마음을 열고 있는데 그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는데 그들 마음 안에서 좁아져 있는 거죠. 그 자기 생각들, 자기 편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들 마음이 좁아져 있는데 그 좁아진 마음을 사도 바울이 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심정 안에서 너희 마음 안에서 좁혀져 있는 거다. 이런 구원도 그렇죠. 정말 구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전 정말 예수님이 저를 원수로 여길 줄 알았어요. 전 정말 예수님 앞에 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대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 앞에서 감히 예수님 이야기를 못했어요. 정말 눈이 돌아버렸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들으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란 것을 알았죠. 내 마음에서 좁아져 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원수같이 행하는 저를 정말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다 받아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진짜 간곡히 간절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보답이 뭡니까? 어떤 남이 호의를 베푸면 거기에 좀 이렇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50장 잠깐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에 보면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니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들 형들의 마음에 정말 요셉을 향하여 잘못했던 일, 죄를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덮여져 있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불신들이 다시 다 올라와서 요셉이 여기서 울더라고요. 아무리 간곡한 말로 진심을 이야기해도 이들 마음에도 사단이 작용을 해서 절대로 요셉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차단하고 끊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에서는 여러분 칸타타를 9회를 했어요. 9회하면 2만석을 채워야 되는데 그 2만석 채우는 것도 참 이렇게 큰 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물질도 또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부산에서는 부산의 목사님 이민철 목사님께서는 후원을 많이 받아서 또 형제 자매들 마음에 힘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일어난 그 마음으로 또 다 동참하고 짐도 지고 막 그렇게 기쁘게 하기를 바라시더라고. 그럼 우리 사회자들도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뛰어들어서 이제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이민철 목사님께서 진짜 신묘막측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이제 여러분 칸타타 이제 가까이 오면 그 이제 그 아스트로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스트로 비전에 그 한 달간 그 이제 그 영상을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 홍보 영상을 이제 트는데 여러분 많이 깎아서 DC해서 30초짜리를 트는데 여러분 한 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홍보 영상 18초짜리를 틀고 그러면 몇 초 남습니까? 30초 중에 12초 남죠, 그죠? 그 12초를 2초, 2초, 2초 그래 6등분을 해가지고 그 기업에 2초에 천만 원씩 광고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후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진짜 신묘막측하죠, 여러분, 그죠? 근데 막 우리는 야, 그거 30초인데 2초짜리로 되겠나 했는데 여러분 그걸 또 다 받았어요. 여러분 놀랍죠? 돈 벌기 쉽죠? 여러분 30초인데 그 2초씩 끊어 2초씩 천만 원 다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내어딛는 곳에 종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쪽 편을 드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또 지난 그 월드캠프 때는 여름에 그 백석호에서 했어요. 백석호에서 하는데 컬처를 세계문화박람회 있죠, 그죠? 그 컬처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들은 막 그 후원 받으러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나라별로 뭐 국가별로 이제 이렇게 하면 거의 그 몽골 텐트가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몽골 텐트 여러 개쯤 뭐 치는데 거기에 한 몽골 텐트를 내어주는데 그 홍보용으로 내어주고 500만 원씩 받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만 돈 잘 벌어요. 그것도 그걸 기업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500만 원 내고 하고 또 물품도 주시고 하는데 그럼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종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 편이시라 하면서 내 편을 들여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이 견고 있어서 나아가는 부분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죠. 큰일 났으면 본문도 못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여자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럼 이 석 달을 숨겼다니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인 군주인 그 바로 왕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하수에 던져 넣어서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그 왕의 명을 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냥 여러분 자기 아이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살리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냥 이렇게 자기의 어떤 본능적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를 숨겨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언제든지 남자 아이란 게 탄로나면 죽죠. 그렇죠? 석 달 있다가도 다시 갖다 뭐예요? 그 갈대 상자 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살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데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 숨겼다고 해서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생명도 다 잃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들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일을 해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옛날에 이런 소망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이것을 믿음으로 기록해놨죠. 그렇죠? 뭐 모세의 부모가 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숨긴 것을 믿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이들이 그냥 아이를 사랑한 그런 마음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이 일이 출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저희 딸도 이제 곧 아이를 낳습니다. 제가 금방 할아버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뭐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이를 가진 부부들이 아들 낳았으면 좋겠습니까? 딸 낳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다 부부들은 막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을 텐데 이 부부도 딸 낳길 바랐을 텐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네. 아들 낳게 해달라 했더니 정말 딸 낳게 해달라 했더니 아들 낳았네. 야, 이거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아기야 미안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고 뭐 하나님도 안 돕는 것 같고 한데 하수에 갖다 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어느 위치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는데 이 모세의 엄마, 아버지, 미리암 진짜 다 믿음의 사람이더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해서 그들이 석 달을 숨기고 또 석 달을 숨겨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되니까 다시 갈상자를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그 갈상자를 여러분 하수에 갖다 놨는데 그 하수에 갖다 버리고 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리암이 그걸 따라가죠. 그죠? 그때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울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한 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에 열고 그 아이가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 불쌍히 여기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이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거기에 가서 젖을 먹일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 모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는 본래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니까 그 죽어야 될 아이가 여러분 싹쓸 받고 젖을 먹이고 바로 왕의 공주로 이런 왕궁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로 바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의지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생겼고 예수님이 생겨서 어떠한 형편 안에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죽어야 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는 이 기적을 여러분에게도 베풀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우리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립니다. 감사를 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